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저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 속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법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독일 11월 혁명 결과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그리고 나치 정권의 수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네. 오늘이 벌써 독일로 이야기를 시작한 지 여섯 번째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독일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었는지 저도 몰랐네요. 그만큼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독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일도 우리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잖아요. 독일이 어떻게 분단이 되었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우선 독일의 분단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 배경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뤘는데요.
네.
전체주의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다른 강대국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죠. 전쟁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마지막으로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또다시 패전국이 되었고 승전국들 사이에서는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을 때에는 모든 식민지와 영토의 일부를 포기했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무기 소유나 군비의 제한도 받게 되었죠.
네. 이번에도 전쟁 배상금 문제, 비군사화 등의 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말고도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던 것처럼 독일도 그러했군요.
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도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분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독일의 국권이 상실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독일의 동쪽 지역은 소련이 점령했고 서쪽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점령되었고요. 원래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어서 동베를린은 소련의 통제,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서로 다른 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했네요. 우리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볼 때 남한에는 자유주의 정권, 북한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죠.
네, 이게 당시 세계 정세와 관련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냉전이란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의미인데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고 군비 경쟁, 첩보전, 우주전쟁 같은 것들을 벌였습니다.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이 두 나라의 군비 경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체제를 앞다투어 여러 나라에 확대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세계가 나뉘게 되었어요.
이데올로기의 양분이 이루어졌고 세계가 두 개의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편이 갈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소련은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확대했고 미국은 서유럽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다른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냉전 체제라는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반도 그리고 독일 역시 그 영향을 받았었네요.
네. 다시 독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독일의 서쪽 지역, 즉 서독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했고 소련이 차지한 동쪽 지역, 즉 동독에서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잡게 됩니다.
네, 북한에서는 서독을 서부독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동독과 서독으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가 별도로 들어서서 완전한 분단 상태가 되는 것은 조금 나중의 일인데요.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통치한 서독 지역은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통화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독일 화폐인 마르크화가 발행된 건데요. 이 마르크화가 서독 지역 사람들에게 배포되자 서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 독일 경제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을 텐데 이렇게 경제적 지원과 통화 개혁 덕분에 서부 독일은 상황이 많이 나아진 거군요.
네. 그 결과 서독 지역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도 잘 들어서게 되었고요.
네.
이러한 서독의 통화 개혁과 성공의 위기를 느낀 소련은 동독 지역에서도 화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소련은 오스트마르크라는 화폐를 새로 배포하고 베를린 전역에서 이 화폐만 쓸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베를린 전역에서요? 독일이 수도였던 베를린 역시 소련의 동베를린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베를린으로 나뉘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베를린은 독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당시 서베를린은 소련의 동독에 둘러싸인 동독 한가운데의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독의 공산주의 영역 가운데 자유주의 체제인 서베를린의 영역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소련은 동독에 위치한 베를린 전체를 소련의 지배하에 두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베를린 전역에서 전면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베를린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영국, 미국, 프랑스는 소련의 주장에 반박하며 서베를린 지역에서 자신들의 마르크화만이 유일한 화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베를린의 화폐와 서베를린의 화폐가 충돌하는 모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소련은 영국, 미국, 프랑스가 서베를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베를린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즉 동독에 위치한 서베를린의 육로, 수로, 서덕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를 모두 봉쇄했던 거예요.
애꿎은 서베를린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긴 거군요.
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서베를린 수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합니다. 미국은 서베를린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생활 필수품을 계속 공급했거든요.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대응한 미국의 베를린 공수작전이었던 거죠.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었던 거네요.
네. 이러한 상황은 11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그 누구도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쟁이기도 한데요. 냉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다행인 게 서베를린은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많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발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반면 이제 동베를린도 뭐 소련이 원조를 해서 화폐도 뭐 만들고 이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는 미국이 많이 원조를 했기 때문에 서부 베를린이 더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동독 진영과 서독 진영 사이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1949년에 분단 국가를 수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곳인 서독과 서베를린 진영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소련이 점령한 동독과 동베를린에는 독일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도 그렇고 이러한 동독과 서독의 분단 역시 냉전 체제 아래서 만들어진 비극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동독과 서베를린을 가르는 유명한 베를린 장벽도 이때 만들어진 건가요?
베를린 장벽은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분단 국가가 수립된 게 1949년이고 베를린 장벽은 1961년에 세워지거든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유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영토인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베를린은 동독의 영토 한가운데 있는 서독의 영토죠. 동독에 있다가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요.
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동독과 서베를린을 이동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동독에서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서독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그에 대한 동경으로 서베를린, 즉 서독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다고 동독이 정말 못 살았던 거는 아닌데요. 동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독 사람들의 월급이 동독 사람들보다 두세 배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동독이 못 살진 않아도 자기들이 받는 월급의 두세 배를 받는다면 당연히 서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만약 그때 동독에 살았다면 저도 서독으로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독 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동독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주하는 사람들이 늘자 동독 정부와 소련 측은 위기를 느꼈고 서베를린을 둘러싸는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베를린은 동독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서베를린을 둘러싸는 형태로 장벽을 설치했다니 느낌상으로는 무슨 엉성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이 베를린 장벽의 건설로 동독과 서독 간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분단 상태도 더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죠?
1969년에 서독의 총리로 브란트라는 사람이 취임했는데요. 그는 동서로 분단된 독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동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동독과 서독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지도층들의 동독과 서독 방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 나라에 서로 기자단도 파견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각 나라의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독에서 동독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고 그 대가로 동독에서는 방문 조건 완화, 국경에 설치된 자동 발사기 해체 등을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이긴 했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서로 개방적이고 교류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독과 서독 간의 꾸준한 교류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소련 내에서도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폐지, 다당제 도입, 시장 경제의 확대와 같은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소련 진영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 혁명과 시위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동독 역시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동독에서 계속된 경제 불황, 공산당 일당 독재 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동독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1989년 동독 주민 약 20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독 정부는 임시 여행 규정안을 제정해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안을 당시 동독 정부 대변인인 권터 샤보스키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는 여행 규정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자리에서 샤보스키는 동독의 국경이 개방되어 누구나 여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죠?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당장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샤보스키의 말실수로 여행 제한의 완화가 국경의 개방으로 잘못 발표되었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탈리아의 한 신문사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라는 오보까지 터뜨렸습니다.
아니 말실수로 이렇게 통일이 시작이 된 건가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네요.
네. 이는 전국 생중계 중이었고 이를 보고 있던 동독과 서독 시민들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어 망치와 삽으로 벽을 허물고 통일의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통일이었던 거죠. 이 때문에 동독과 서독 정부 모두 당황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들은 회담을 통해서 1990년 10월 3일 독일을 완전한 통일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아, 통일이 이렇게 우연히도 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남북이 이렇게 우연히 되기에는 두 나라 간에 너무나 많은 대립과 그런 꼬인 끈이 있잖아요. 그 꼬인 끈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많이 막막한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남고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많이 부러움이 남았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조미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